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십 년 동안.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뒤집어지고, 민족이 뒤집어지고, 세계가 변화가 됩니다. 이 역사,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시기를,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또, 교육자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은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하는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 아닙니다. 예. 세계 모든 교육 수준 평가에서 항상 1등을 하는 나라는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근데, 그 나라에 철학이 있습니다. 교육 철학. 그 슬로건이 있는데요. 첫째도 교사요, 둘째도 교사요, 셋째도 교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학생들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한 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이 교사들을 잘 서포트를 하고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잘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육이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는 교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보다요. 그것이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든 그 회사에서 한 번씩은 보는 책들이죠. 토론하는 책들이죠. Good to Great이라는, 예, 좋은 것을 넘어서서 위대함으로 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될까요? 이 책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모든 사례들을 굉장한 기간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들었죠. 그 성공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거를 연구한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아마 베이직으로 이건 읽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조직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1983년도에 똑같이 원달러를 투자했을 때그 가치가요, 원달러 밸류가 15년 뒤인 1998년에는 웰스파고는 1달러가 74불이 됐어요. 7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똑같이 시작했는데 15불에서 끝난 거예요. 가치가. 한 곳은 75배까지 올라가고 한 곳은 15배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하고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한 결과, 예. 웰스파고는 강한 장교 같은 리더들, 소수의 리더들을 굉장히 키우고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장교 같은 사람들, 군대로 말하면 장교를 키웠다는 거예요. 리더감들을, 굵직굵직한 리더감들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년 동안은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마지막 5년에서 웰스파고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테슬라 같이 막 올라갔나 봐요. 그죠? 요즘 오늘 또 떨어졌던데. 예.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요, 성경의 원리에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비즈니스든지 리더를 키우는 비즈니스를 투자하시면 돼요. 이 기록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순간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회사, 그리고 사람을 키워내는 회사, 리더들을 키워내는 회사. 이 회사에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생각해보면요. 15년 만에 1달러가 75달러가 됐거든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위해서 한 10,000불을 투자하시면 15년 뒤에 75만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디다 투자할 거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좀 더뎌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 하나님은 한 사람에 집중하세요.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이거 살펴볼 다윗. 성경에서요, 아니 모든 종교 경전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서술을 한 사람, 그의 모든 배경, 그의 성장 과정, 그의 이야기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밖에 없대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가, 다윗을 어떻게 택하시는가, 이것을 연구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시작하고도 축복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근심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오늘은요 반대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크게 쓰시는가, 이 비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 속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는요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중심. 우리는 외모에 끌려요. 그냥 첫 번째 보는 것이 외모부터 우리가 속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심지어는 사무엘도, 그 영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조차도 속는 거예요. 예.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첫 아들 엘리압이 탁 지나가는데 그 모습에 사무엘이 반해버렸어요. 그럼 혼자 말로 뭐라고 하죠? 과연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거에 속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눈에 보는 거에 약한가. 믿음의 사람들조차 간과하고 속기 쉬운 것 바로 그의 용모와 키다. 외모, appearance라는 거예요.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용모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림. 그렇죠? 인상. 그리고 appearance. 우리는 모든 것을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치를 별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사람들이 뭐에 반응하냐면 온통 진리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라 이미지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이 세대의 마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이미지에 열광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든 게 별로 뭐 가치가 없고 논리도 없고 그 안에 내용도 없는데도 디자인, 이미지, 영상, 느낌, 소리라든지, 예, 그런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이 훌륭하면 거기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EM 청년들이 올 때도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됐니? 그랬더니 딱 이미지로 캐치한 거예요. 이미지로. 그 말씀을 들어보고가 아니에요. 예. 교회들 찾느라고 예,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이렇게 넘겨보는데 우리 교회 사진이 떴는데 이 교회는 신선하다 그랬대요. 예, 사진이나 뭐 이런 이미지나 디자인을 보는데 신선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뭐 조명도 뭐 어두침침하고 방송이 나오는데 어두침침하고 예, 말도 막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또 이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분 중심만 개발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이건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해서 말씀만 하면 죽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 말씀이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먼저 하나님의 중심을 갖추고 외모까지 갖추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중심은 없고 외모만 갖추기 힘쓴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없고 온통 분위기와 찬양, 어떤 조명,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포토그래피, 비디오그래피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보강해 간다면 다음 세대들을 더 쉽게 복음으로 데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안타깝게도 이미지만을 봐요. 이미지. 그 내용이 어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넘겨보다가 어? 이쁜데? 그러면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뭐죠? 온통 이미지예요. Appearance. 외모로 먼저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얼굴이 예쁘면 착한 여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예쁘면 다 뭐라 그러죠? 용서돼. 용서된다. 이런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키. 이 시대의 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키가. 예. 키가 작은 한 사람으로서. 예. 근데 이 당시에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높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참 부러운 게 여기 마크 간사님이 찬양 인도라고 하면요. 마이크가 여기 와 있어요. 제 마이크가. 그거 부럽더라고요. 와. 윗공기는 어떨까? 좀 더 신선하지 않을까? 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렇게 멋지고 흠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진실되게. 이게 파워풀한 거죠.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는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얼마나 파워풀한 거예요. 자, 키는요. 경쟁력을 말해요. 이 당시에.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키가 크다는 것은 이 당시에 정말 이런 원시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농경사회에서 힘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현대로 말하면 경쟁력, 능력이 있다는 상징입니다. 몸이 힘이 좋다, 힘이 크다, 용사이다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사람이 겉모습과 그리고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기술, 어떤 기술을 가졌나, 뭘 잘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인격.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이거 인권운동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략 기억하는데 우리 간사님이 아예 원문을 인터넷에 찾아주셨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I have a dream. 그러면서 not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예, 그들 속 안에 있는 그 중심, 그 캐릭터, 그들의 인격으로 평가를 받는 이 뭐 하얀색, 황색, 흑색, 검은색 이런 피부가 아니라 그걸로 사람들이 그냥 너는 흑인이야 하고 이렇게 평가절하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I have a dream. 사람들이 겉모양을 보고 평가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그 소중한 중심을 보고 평가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란다.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죠? 저희 노아가 요즘에 이제 사회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공부가 시작된 거죠. 사회가 이제 보통 학교에서 사회 공부가 시작되면 어려운 학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인권 문제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미국에는 막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입은 화장실도 쓸 수 없었고, 예, 어디 음식점도 같이 쓰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 음식점에 흑인이 들어왔는데 백인이 들어오면 소리 질렀고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가야 됐다. 군말 없이 나가야 됐다. 입은 화장실도 흑인이 간 화장실은 달랐다. 미국이 그랬다는 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어제 오늘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해결돼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 꿈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찝었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외모와 가정과 백그라운드와 스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 중심인데 온 세계 사람들은 오직 밖에 보이는 외모와 능력 가지고 평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그 중심은 어떻게 개발되느냐네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캐릭터는 어떻게 개발되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너희의 시험당함을 통해서 인내가 키워지고, 인내가 키워져서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타고난 재능이나 타고난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하나같이 다윗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많은 질고를 겪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쓴뿌리가 생기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인내를 터득하고 인내가 결실해서 인격을 쌓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꿔서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이 와요. 특히나 청년분인 여러분들께 많은 시련이 와요. 아, 나는 참 다른 애들 비교할 때 내 인생에 정말 이건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돼. 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거하느냐? 자, 환난을 겪고 인내를 쌓아 연단이 소망이 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듬뿍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처럼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면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좀 싫어하죠, 다들. 예수 믿고 막 잘 되고 해결돼야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지방에서 이제 청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충청북도 이렇게 문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지방에는요. 다 좋은 뭐 그룹들이 와도 다 서울 수도권에서 다 활동하고 돌아가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참 귀한 티켓을 저에게 준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창단이었는데 이 합창단이 오는 거, 합창단이 오는데 그 파리, 프랑스 파리 나무성가 소년 합창단 혹시 아세요? 예. 네. 예. 네. 문화 수준이 다 저와 비슷하십니다. 그 제가 오늘 좀 검색을 해보니까 스타킹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강호동 나오는 그 방송에 한국에 이제 초청돼서 그 소년들로 이루어진 아주 미성이 여성 같은 소리가 나는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합창단. 그러면서 거기 오늘 뭐라고 소개해 놨냐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나왔어요. 파리 나무성가 소년 합창단. 다 그런 소년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그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받았는데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와, 첫 곡부터 막 그 엄청난 그 아카펠라 성가를 이 아이들이 한 30명에서 쫙 하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막 선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 곡 정도 넘어가니까 장르가 바뀌고 다양한 노래를 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중에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귀한 공연이 한 세 곡 지나니까 다 똑같을까? 앵무새처럼 그 아이들이 훈련받은 대로 하모니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사 안에 그들의 삶을 녹여내는 절절한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미자 선생님처럼 그런 막 그런 절절한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 트로트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애환을 녹여내는, 공감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잘 훈련된, 그냥 앵무새처럼 로봇처럼 너무나 완벽한 화음을 내는 그냥 소리꾼들인 거예요. 미성에.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런 게 아닐까. 만일 이 아이들이 다윗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참 환난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구구절절 찬양할 때는 정말 다른 찬양이 나올 거예요. 우리 찬양팀, 우리 싱어들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사 한절 한절이 정말 마음에 사무치는 고백이 나올 때 실력과 상관없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어떤 중심의 사람인가요? 그는 부모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인내를 훈련받았습니다. 막내예요. 8명 아들 중에, 아들이 많기도 하죠. 8명 아들 중에 8번째. 그런데 그는 어떤 형제보다도 성숙했고 담대했고 침착했고 민첩했고 그리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막내인데도. 왜요? 그의 삶은 굉장히 어두움으로 굴곡져 있어요. 심지어는 막내둥이면 굉장히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사무엘, 하나님이 여러 당신의 집안에서 왕을 세우시겠답니다. 기름 부으시겠답니다. 아들들 데려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막내, 여러분 보통 막내면 제일 사랑받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데려오지도 않아요. 여기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통, 외로움, 고독,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용하시기 합당한 중심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만드세요.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고통을 통해서 빚어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실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중심이 만들어지니까.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이제 40대, 아니 이제 30대 막 초반인 저의 말씀을 이게 들으시고 은혜가 되신다 하시고 공감을 하실까요? 제가 보통 이 나이 때 우리 청년들처럼 젊은 분들처럼 살았다면 아마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말씀 좀 잘 연구해서 말씀을 잘 하네. 그럽니까? 뭐 그 정도겠죠. 말씀이라는 게.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나이 때 저같이 가난을 경험해 본 분들 잘 못 만났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이 어려웠던 분들도 잘 못 만났고 그렇게 가난했던 분들도 잘 못 만났던 것 같아요. 한때 생각할 땐 그게 너무 컴플렉스였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 길로만 갔을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렇게 교회가 좋다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시고 우리 가정은 정작 이렇게 힘들었나? 깡촌에 들어가서 병을 앓고 아무것도 비전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 가난을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경험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남과 공감할 수 있는 재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잊혀진 자를 찾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도 완전히 막내둥이를 잊어버렸어요.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은 아마 사생아일 것이다. 엄마 이름도 안 나오고 아빠에게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막내 아들이 어딨냐. 이스라엘의 그 가장 위대한 왕인데 어떻게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없냐. 분명히 뭔가 가정에 사연이 있다. 아마 사생아일 것이다. 잘못된 관계에서 나온 어머니도 사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엄청난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이 그러니까 왕조 일기를 쓰는데 가장 위대한 왕이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 막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죠. 다 일곱 아들들을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일곱 명이 다 지나가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There remains yet the youngest and there he is keeping the sheep. 그랬습니다. Youngest라는 말의 원어적인 단어가 이렇게 쓰였다고 해요. 영어로는 runt. 예, 우리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 가장 작고 아주 빌빌거리고 약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새끼가 나오죠.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런트예요. 영어로 여기 쓰인 단어의 뜻이에요. 그게 뜻이 뭐냐면요, An animal that is smaller than average. 입은 평균 형제들보다도 제일 작고 Especially the smallest. 가장 작은, 무리 중에서 제일 작은 애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로 다윗을 말한 거예요. 아유, 우리 집에 아주 쫌팽이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가 뭐가 되겠어요? 걔 가서 양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된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확 아려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컸을까? 그것을 양을 치면서 그 막내둥이가 형들도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양을 치면서 아마 양들과 대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항상 이렇게 작은 자, a runt를 쓰시더라고요. 가인 대신 아벨을 쓰시죠.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쓰시죠. 아주 힘있고 멋진 남자 같은 에서가 아닌 부엌대기 야곱을 쓰시죠. 아론이 아닌 동생 모세를 쓰시죠. 하갈같이 젊고 건강한 여인이 아닌 늙어 생산할 수 없는 사라를 쓰시죠. 예쁘고 사랑받는 딸 라헬이 아니라 시력도 침침하고 외모가 아름답지 않은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유다를 보내시잖아요. 야곱의 사랑받는 딸 아내 레이첼, 라헬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장사 지낼 때 죽게 될 때 자기를 누구 곁에 묻어달라고 그러죠?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와우, 영적인 축복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남편의 비극을 안고 사는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했죠. 이방 여인 라합, 기생이죠. 모압 여인 룻, 가늠한 여인 밧세바, 이분들이 다 예수님의 손꼽히는 족보에 들어간 여성들이. 여기 제대로 된 여성이 어디 있어요? 다 소외되고 미움받고 천시되고 멸시되던 그런 분들이 다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다윗은 아버지께 잊혀짐을 당했어요. 그리고 양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과 같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울 곳이 없어서 양들과 함께 누이셨어요. 아버지께 잊히심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한 것처럼 되셨어요. 여기 어떤 연관이 있지 않나요? 그분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잊혀짐을 당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쓸쓸한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으로,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우린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런트, 그런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만 찾으세요, 그런 사람만 쓰세요, 그런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런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막내를 데려왔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예, 사람이 중심이 바르면요 눈에서 빛이 나요. 눈이 아름다워. 마음이 어두우면요 눈이 어두워요. 특히 마음이 음란하고 또 마음이 거짓되면요 그 눈에 빛이 나질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거리끼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키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용모가 뭐 굉장하다는 말은 없어요. 얼굴이 아름다워요. Good looking. 예, not bad. 그런데 bright eyes. 그의 중심이 빛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에게 기름을 붓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이런 런트 같은 쓸모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고독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정말 힘없고 뭐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고초와 질고를 당하지만 마음이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도, 어떤 실패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처음 장면에서 사무엘은 울고 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사무엘은 울고 있어요. 왜죠? 사람으로 참 기대가 컸어요. 아,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큰일 할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울고 있는 겁니다. 사울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죠?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울고 있겠느냐. 너는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을 보았다. 너는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능력, 잃어버린 외모, 잃어버린 사람의 어떤 기준들, 가치들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할 거냐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 왕을 보고 일어나라. 사무엘아, 그 왕을 보고 힘을 내라. 근데 그 왕이 누구셨죠? 다윗이었고, 다윗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왜 세상에 무너진 거, 무너진 기대, 걸었던 기대, 모든 실패, 패배 이런 것들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소망을 잃고 비전을 잃고 또 낙망하실 수 있습니다.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도대체 참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오늘 메시지가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울 때문에 울지 말아라. 사울이 가졌던 그 실력과 외모와 그 능력,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울지 말아라.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내가 한 왕을 너에게 보냈다. 그에게 찾아가라. 그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개 들어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진 모든 문제까지도 바꾸셔서 놀라운 간증으로 사용하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캐릭터 중심을 만드시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정말 그런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사람들은 그 중심을 보시며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또 약하고 무시받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는 자, 이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복음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외모와 우리의 신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모습과 어떤 경쟁력,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감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 가운데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위로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